레위기 1장 2, 3,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공부 주제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게 그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답은 천차만별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인내하신
하나님은 토요일 냄새가 난다. 보통은요? 보통은 어떤 하나님이죠? 무시없은 하나님. 근데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보 단계를 못 벗어났다고 봐야 되죠. 전에 한번 제가 그 얘기 했는데요.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야,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면, 기쁜 사람 손 들어봐라. 없어요. 그 다음, 뭐더라? 무서운 사람 손 들어봐라. 한 2명 손 들더라고요. 아, 처음에 참 무서운 사람 손 들어봐라. 제가 먼저 했어요. 그럼 무서운 사람 손 들어봐라. 하니까 한 2명 손 들더라고요. 내심으로 아주 기분이 좋았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이래 생각하고,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손 없는 사람 뭐냐 그랬더니 하나 더 물어야 된대요. 아주 무서운 사람 손 들어보라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다 거기 손 들어요. 신앙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초보 단계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무서운 모습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자식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요, 맨날 사고치는 아버지가 웃고 지낼 수 없잖아요. 남들 보기에 편치 않아 보일 겁니다만은, 사고친 자식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는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도 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를 읽어낼 수 있다면 훌륭한 통찰력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때로는 이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문맥을 이렇게 잘 훑어가보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우리가 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신자들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제일 좋은 표현이 뭐죠? 제가 책을 쓰면 반드시 이걸로 하나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썼더라고요. 서점에 가서 찾아봤더니 영 대도 안 했어요. 이게 어디 가가지고 듣긴 들어가지고 제목만 이래 붙이나 하고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요? 사랑의 눈먼 하나님. 사랑의 눈먼 사람, 이거 골치 아픈 일이, 저, 특히 저, 딸내미 있는 집안들 조심하세요. 아들도 별 수 없습니다만은요. 사랑의 눈이 멀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의 눈이 멀어도 제대로만 멀으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렇죠.
불쌍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랑의 눈이 멀면 대체로 그 다음 뭐가, 무슨 일이 생기죠? 아,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사고치죠.
사고치죠, 뭐.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사고 쳤습니다. 무슨 사고요? 우리가 그걸 사고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한테 비하면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고 쳤어요. 뭔 사고요? 우리 아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눈 멀면 괜찮은데요. 제대로 눈 멀었어요? 잘못 멀었어요? 잘못 먼 겁니다. 인간을 사랑했다는 게 이게 잘못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잖아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낭랑공주도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자명고 찢었죠. 그래가 결국요 아버지 어머니 죽였고 나라가 넘어가는 이런 형국이 벌어졌잖아요. 사랑에 눈이 멀면 그래 되는 겁니다. 원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하는데 세신자 뭐 가르치고 교육을 시킨다 그럴 때 어떻게든 이걸 설명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들어갈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왜 그렇게 독생자까지 희생을 시켜야 했느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가야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는 접어놓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지간에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진짜 자식이 이겨요?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싸움 누가 이겨요? 자식 자식 아직은 초보인가 보다 그죠? 맞아 여긴 초보고 진짜 조금 고수고 진짜 고수는요? 오 권사님 빼내 잡아야 된대요? 한번 보자 지연이가 이기는가 이기는 것 같아도 지는 거 근데 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는 척 해주는 경우도 많죠. 왜 그러냐면 자식이기는 부모 없어요. 왜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갓난 아이하고 부모하고요. 갓난 아이를 이기려고 하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거 바보죠. 왜 그런 거니까 갓난 아이는 자체로 무능한 겁니다. 무능하니까 얘는 야 와 오는데 이야기해봐라 얘기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 붙들고 앉아 이야기해봐라 와 그러는데 니가 막 그럴 수 있냐 이거 해보면 뭐예요. 한 부모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갓난 아이는 아예 무능하잖아요. 이러면 무조건 하고 부모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갓난 아이 붙들고 잘잘못을 따지면 어른이 바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과를 비교를 하면 이 능력 있는 부모와 아무 능력이 없는 갓난 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아이가 사고를 쳤단 말이야. 똥을 사든지 물을 뒤엎었든지 했단 말이에요. 누가 해결합니까? 아이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만약에 희생이 따른다면 하나님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그렇게 창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처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물러설 수밖에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셔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범죄하고 쫓겨난 인생이지만 이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자기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갓난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찾아본다면 제사 제도가 그걸 잘 보여주는 제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제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 나아온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구약의 제사제도를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인지를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부 시간 같으면 이 본문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은데요. 공부 시간이 아니고 이게 다 좀 성격이 달라서 그냥 제가 설명만 쭉 해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나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 예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 예물이 소나 양이죠. 그리고 반드시 가축 중에서라야 합니다. 가축 중에서란 말은 야생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소보다가 더 감나가는 거, 어디 뭐 코끼리를 잡아오든지, 어디 뭐 물소를, 물소도 가축이란가 모르겠는데요. 더 큰 놈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예물은, 은밀히 말해서, 나 대신 죽어야 할 놈을 가져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 예물은,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죽을, 그, 대속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요. 워낙 하나님이 깔끔하신 분이 돼서, 죽어야 한다, 라고 한번 얘기해버리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뭐 아들한테 공 가르칠 때, 이랬다, 너 죽을 줄 알아라, 캐사도. 그 별로 안 죽죠. 말만 그랬었죠. 하나님은 한번 죽는다 했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요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깔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어겼으니까 누가 죽어도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대속물, 대신 죽어야 할 어느 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끌고 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짐승도 안수를 하나요? 짐승에게도 안수를 하나요? 짐승한테 안수하는 거 보셨어요? 어디 가가지고 짐승에게도 안수한다 이러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짐승한테 안수 안 해요. 하긴 어떤 분이 그랬다 하더라.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밤중에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우리 송아지 났는데 지금 죽을라 그래요.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 쫓아가가지고는 소머리에 손 놓고 기도했다고 그러대요. 정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급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소한테 안수하고 그건 정상은 아닙니다. 왜 여기서는 짐승에게 안수를 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 안수의 본래 의미가 뭐죠? 손을 얹고 하는 기도가 안수입니다. 왜 그러죠 이게? 안수 기도의 가장 그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손을 얹음으로 해서 이 사람과 나, 그 다음에 이 짐승과 나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립시, 목사 장립, 장로 장립할 때 목사님이 둘러서서 손을 얹는 거는요? 뭐 내한테 있는 신령한 능력을 보내주는가? 그래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몇 번 겪었습니다만 아무런 능력도 안 오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렇나. 암치도 안 해요. 근데 왜 그래요? 혹시 또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저도 못 겪었으니까. 근데 왜 그러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분들이 안수기도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하나가 돼서 내 능력이 이 사람에게 건너가서 이 병을 고친다라는 뜻에서 안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 고치는 권사님들이나 능력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병이 고쳐질 때에 이 환자가 앓는 그 아픔을 기도하는 본인도 그대로 느껴요. 그래서 하루에 뭐 몇십 명 한꺼번에 다 해치우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만큼 자기도 힘드니까 기도해서 병 고치는 자신도 무척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의미가 안수의 의미라는 걸 기억을 하셔요. 그러면 제사들이 소나 양을 가져와서 거기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요? 짐승하고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죽어야 할 걸 네가 대신 죽는다는 뜻에서 하는 게 이게 안수입니다. 그래서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소를 소나 양을 누가 잡을까요? 요거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제사장들이 제사 제도가 그렇게 흘러갑니다만 제사장들이 저 짐승을 잡곤 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레위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제사제도는요, 안수한 내가 그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요,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을 떠요. 각 뜬다는 게 무슨 말이죠?
거잖아요. 네. 머리.
토막토막 다 자르는 걸 말합니다. 토막토막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갱이는 전부 물로 씻어내고 그럽니다. 누가요? 속죄를 받으려고 하는 장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거 다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린 상상이 잘 안 된다, 그죠? 며칠씩이나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데요? 나중에 레위기 일장을 보면 제사장들 이렇게 할 일이 조금 있습니다. 피 받아가지고 피 뿌리는 일, 그 다음에 다 토막이 다 냈는 걸 갖다가 올려가지고 불 붙이는 일, 요것만 제사장이 합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속죄를 받기 원하는 내가 그걸 다 해야 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걸렸다 칩시다.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당메가지 못 비틀어 봤거든요. 내가 이 교회 와서 잊지 못할 장면은요, 오던 첫날 좋은 학교에서 저 왕신에 가가지고 장딱 두 마리 풀어놔놓고 잡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멀리서 지켜보니까 젊은 닭기 입이 불쌍해가지고요. 불쌍해가 못 보겠는데 세상에 결국 다 잡히잖아요. 김 권사님이 날 보고 목사님 이 장 두 마리 가가세요 그거 덜렁 주더라고요. 내가 기급을 해줍니다. 그거 불쌍한 놈 그거 가가네 어쩌라 말이야. 그날 잡아와가지고 교회에서 다 잡으면 다 돼요. 오락한데 내 참아 못하십니다.
누가 잡은 거야?
아니 그거 그냥 뭐 이렇게 비틀어 보면 된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닭모가지 비트는 것도 아찔한데요. 세상에 소 한 마리든 양 한 마리든 그걸 다 잡아가 껍데기 뺏겨내고 칼질 다 해가지고 요래가지고 해야 된다 이러면 나 제사 안 지내고 말지.
끔찍해서 제 안 지려고.
그렇죠.
알바둥치겠네.
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 손에 이렇게 죽어가지고 토막토막 나고 껍질 벗겨지고 하는 이게 누구냐니까 내다는 거예요. 내다. 내가 이래돼야 될 건데 나 대신 지금 이놈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다 쳐내야 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제사 한번 드리려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온몸에 피 칠갑일 테고요. 피만 묻겠습니까? 내장 씻어내고 뭐 하면요? 피 칠갑, 똥 칠갑. 엉망진창이 돼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해놔놓으면, 불에 올리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합니다. 왜 제사제도를 이렇게 두셨느냐,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그런 제사 한 번쯤 지내면, 어디가 혹시 또 못된 짓 할락하면요? 내가 이러고 나면? 이런 제사 지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아마 섣불리 손이 안 나갈지도 모르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천주교 다니는, 뭐 각 아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만, 이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는 해요. 어디 뭐 못된 짓, 못된 짓 하면 있습니까? 뭐 남들이 바람 피우러 가거나 어디 나가가지고, 그런 일 떡 생길라 하면 나 고해성사 하는 게 싫어가지고 안 할래 이럽니다. 고해성사 하는 거 그것도 싫어가지고 그거 만만하면 되는 건데요. 그것도 명색이 나이가 좀 든 분이 신부님 가고 앉아가지고 미절미절하는 고절하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거 해야 될 거 생각하면 안 할래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싫은데 이 짐승 잡아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거 생각하면 함부로 재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또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런 과정을 본인이 다 겪어야 한다. 본인이 죽어야 하는데 본인 대신에 이 짐승이 죽는다는 걸 완전히 실감나게 체험시켜버리는 게 이게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소나 양, 소면 소고 양이면 양이지 왜 소나 양 합니까? 이유가 뭐죠?
형편에 따라.
때 형편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요, 어떤 뭐 신이 뭐 재물을 요구를 할 때 낼 사람의 형편을 봐서 적게 해주거나 깎아주거나 이런 예가 없어요.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어떤 마을에 못된 귀신이 있어가지고 매년 뭐 처녀 하나씩 바쳐라 이래 되죠. 처녀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처녀가 없는데 총각은 안 될까요? 이런 얘기 봤어요? 절대 없어요. 처녀 안 되면 아줌마는 안 될까요? 그런 얘기 봤어요? 그래.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드디어 다 죽고 하나 딱 남았는데 이때쯤에 뭐가 나오죠? 백마탄 기사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놈 어느 놈이냐 하고 붙어가 싸우는 얘기가 그 다음 얘기 진행이 되지. 어떤 이야기에도 처녀 대신 총각은 안 되고 아줌마는 안 될까 이런 얘기 없어요. 그 얘기 몇 번 했습니다만은 심청전 이야기를 제가 읽을 때부터 늘 그랬어요. 이 가난한 집에 눈뜨기 하려고 공양미 300서 도대체 몇 가마를 가리키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거 가는데 이거 꼭 받아 묶고 눈 고쳐줘야 되나.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어디라도 다 그래요.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 용서를 받으려면 내 형편에 맞춰서 소나 양이나 이렇게 말했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 바칠 형편도 못 되면요? 또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가죠? 비둘기로 갑니다. 비둘기는 가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산비둘기도 나중에 등장하거든요. 가축 중에서 바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가축이어야 합니다. 나 대신 죽어야 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게 가축이어야 하는데 그거 안 되면 결국은 산비둘기까지라도 가져오라 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 뒤집으면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와서 죄 용서는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거기 가만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고 재물도 없어서 그래서 못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어떻게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죄 용서는 받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소나 양 그랬다가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까지. 소나 양 비둘기 이러면 재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돈으로 생각해보면 좀 실감 날지 모르겠습니다. 요번 일 성사하려면 한 500만원은 내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해도 돈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500만원 내야 일 봐준다 하는데 깎으면 얼마나 깎아주겠어요? 100만원 빼주겠어요? 200만원 빼주겠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은 10분의 1로 깎아준 겁니다. 소하고 양 한 마리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동그라미 하나 째면 될 겁니다. 염소 한 마리 뭐 생각하면 안 될까요? 소도 뭐 값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대충 그거지만은 소 한 마리 500만 원 잡고요. 양 한 마리 후하게 쳐서 50만 원 잡고요. 동그라미 하나 띄주고 깎아준다. 이거 엄청나게 깎아준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 사이 이런 거 없어요. 양도 안 되면요. 아니 그것도 안 되는데요. 비둘기 한 마리는 얼마쯤 잡까요? 집비둘기. 닭 한 마리 정도로 보면 안 될까요? 요새는 한 마리도 시원찮은 동, 두 마리에 뭐 얼마에 팔대요? 겨우 1, 2만 원입니다. 그것도 안 되거든. 산에 가서 잡아오라는 얘기예요. 뭐 돈 안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래 약하니까 사람들이 맨날 만만히 보는 게죠. 그 하나님을 상대로 이걸 깎아 내려간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랬죠. 근데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이걸 좀 깎아 내릴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얼마 깎습니까? 처음에 이거 수치 중요합니다. 다섯 명 깎아요? 진짜요? 다섯 명 빼가 45. 하나님,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요. 그래가 얼마 깎죠? 또 다섯. 그래서 4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이 조금 부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10명씩 깎아 내려갑니다. 그래가 10명까지 갔어요. 여러분, 애누리는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이론만 합시다. 실제는 못 하더라도요. 한 번에 절반 이하로 팍 깎아 놓고 밀고 땡기고 하다가 거기서 조금 올려가는 거.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란 말이에요? 조심스러웠단 얘기죠. 조심스러워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이게 차츰 간이 부어가지고 내려갔는데 거기까지 내려간 거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잘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누가 말 안 했어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하나님 자신이 알아서 이렇게 내려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얘기죠. 경찰이 강도 잡을 때 손 들고 나와라. 셋만에 안 나면 손다잉. 그때면요. 하나, 둘, 그 다음. 안 나오죠. 그 다음. 에이, 강도 잡을 때 두 개 반 없어요. 강도 잡을 때 두 개 반이 어디서 색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아버지가 꼬맹이 같은 거 아들놈이 붙들고 니 안 나오면 죽었다. 셋만에 안 나오면 봐라. 하나, 둘, 그 다음에는요. 둘 반. 뭐 그러는데요. 반의 반이 왜 나와요? 왜 그러죠? 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서라도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고 그러는데 진짜는 죽일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용서하고 싶어서 끝내기를 찾고 있는 긴데 야 정 없으면 그거라도 들고 와가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됐는데 어쩌까니까 하면 가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생은 원칙으로 제사에 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거듭해가 결국 나중에 산비둘기라도 들고 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라도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소나 양을 불에 태워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길래 그게 그걸 하나님께서 향기를 흠향하시고 죄 용서를 해주시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기는 태운 연기가 맛이십니까? 고기 자체가 맛이십니까? 고기 냄새가 향기로워요? 고기 냄새가 향기로워요?
향기로워보다 더 그게 더 군침 돌잖아요.
그래요? 양념 냄새지 무슨 고기 냄새예요? 양념 없이 양념 없이 그냥 고기 태우면요?
노린다.
노린다. 불고기 집에 그 저 좋은 냄새라는 그 양념 냄새지 고기 냄새 아니잖아요, 이거. 집에 가서 실험 한번 해보세요, 이거.
우리 살 타는 냄새랑 똑같은데요?
그렇겠죠.
살 타는 냄새하고 틀린.
전 다를까요?
예. 때를 태워보니까요. 살 타는 냄새를 알겠더라고요.
별일을 다 해보셨어요.
조석이가 때를 모아갖고 말려놨더라고요. 그걸 그랬더니 진짜 살 타는 냄새가 아 살 타는 냄새가 이 냄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때를 댕기지 말아요. 그거 안에 누가 잠이 살아라는 건데
한국 제정성이잖아요. 피부가 길잖아요. 그렇지요.
아, 맨 피부죠. 네. 맨 피부예요.
때를 비는 물에도 담가놨다가 태워도 왔다가 하여튼
실험 정신이 강하구만. 그의 하나님이 이 태우면 그 향기를 맡고 아 죄 용서를 해주셨다. 이게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면 제가 어릴 때 재밌었던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 머리가 좋았던 셈이죠. 물건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갖다 파는 그 고생을 왜 하노 말이에요? 손쉬운 방법. 지폐를 많이 찍어가지고 돈 들고 가가지고 사오면 되잖아요. 누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릴 때 했던 생각입니다. 집에 많이 찍어가지고 돈 들고 가가지고 사오면 되지. 그거 말라 어려운 물건 만든다고 생고생을 하나요? 자, 답변하셔요. 난 그 아주 어릴 때 그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참 머리 좋구나 이랬거든요. 어른들 다 바보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 안 해봤겠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렇죠.
권사님 그거 생각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도 돈으로 하는 별로 좋은 거지도 알잖아.
아, 좋아요, 그러면. 그게 와, 안 되는데. 와, 어른들은 안 그러는데.
찍으려고 하니까. 아. 기계하고 모든 게 다 위조해가지고.
내가 찍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돈 만드는 사람 만들면 되잖아. 예. 지폐 자체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요즘은 다 천 조각입니다. 지폐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지폐 하나를 들고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환장을 하고 이걸 들고 가면 물건을 왜 바꿔주나요? 왜 지폐가 힘이 있나요?
금을 주고 받고 하면서는 예.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폐는, 지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금 보관 증서입니다. 금 보관 증서. 그, 요 놈을 들고 은행에 딱 가면요. 그만큼의 금을 은행에 바로 바꿔줬습니다. 요걸 들고 은행 가면 금을 바로 바꿔주니까,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할 때 요거 줄 테니까 줄래? 뭐, 주라. 그럼 이 사람이 가도 나오니까. 근데 야 싫다 가가 바꿔온나? 그럼 바꿔와서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굳이 은행 안 가도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폐가 그냥 통일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지폐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금을 바로 바꾸어주는 그 저 지폐를요 태환지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더라. 안 바꿔줘도 그 정부가 보증을 할 테니까 그냥 써라. 그래서 안 바꿔주면서 보관정서는 보관정서인데 바꿔주지는 않은데 그냥 그런 형태로 써라. 이렇게 된 게 불안지폐입니다. 제가 이 태환지폐, 불안지폐라는 걸 처음 알게 됐을 때 미국 달러는 태환지폐였습니다. 은행에 가면 그게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폐를 발행을 할 때는 그 지폐 분량만큼의 금을 보관을 합니다. 전쟁이 나가지고요, 그 금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망한다 하면 안 되고요. 지폐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안 씁니다. 쓸모가 없는 게 이건 완전히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저 중학교 땐가 저 책에 보면 그 시구절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19절이 그렇게 나와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아예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가지고 망명정부를 세운 사람들이 지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거 효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놈의 지폐 굴러다녀도 아무도 안 죽어가는 겁니다. 낙엽이 떨어져가 바람에 굴러다니는 기나 그거나 마찬가지더라. 이제 그런 시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 중앙은행에서 그 금을 보관하지 않으면 지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지폐는 말하자면 그림자고 원본은요 중앙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금입니다. 혹시 저 미국 영화 다이 하든가 몇 번인가 보시면요 은행 터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미국의 중앙은행 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 나오는 대형 트럭 있죠? 덤프 트럭, 한 30톤짜리 대형 트럭에요. 금을 실어가 도망갑니다. 몇 대쯤 도망갔을까? 금을 불도저 갖고 퍼가지고 그 대형 트럭에 산더미 같이 쟤가 도망을 가는데요. 그 트럭 몇 대나 나오죠? 영화 안 보셨나 보다. 안 보셔요. 재밌습니다. 대 트럭을 세볼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 통과하는데 동전을 쓰기 위해서 동전 바꾼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걸 보면 한 10대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명확치 않은데 그 트럭 중에 한 대를 붙들어 가지고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은행에 불도저로 포네가 그 30톤 트럭 그 대형 덤프 트럭에 한 10대 정도 실을 걸면 도대체 얼마나 돼요? 뭔놈 은행에 금이 그리 많노? 그럼 그거 없어지면 달러가 한꺼번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달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중요한 기능 중에는 그 밑에 금을 보관합니다. 옛날에는 그럼 정답인데 요새는 또 정답 바뀌었어요. 요새는 또 정답이 바뀌어가 이러면 또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 이거는 중앙은행에 보관을 안 하고요. 아,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금을 보관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화폐에 약간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저 불안한 나 외국에서 볼 때 그런 건데 불안한 나라 저거 언제 뺏길지도 모르니까 한국 돈 별로 가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보관하는 금을 거기다가 안 두고요. 상당수가 영국에 가 있습니다. 영국에 보관을 해놨어요. 영국에 보관을 해놨는데 그거는 또 재밌는 게 영국은행에 우리가 금을 예금을 해놓은 겁니다. 한국중앙은행이 영국중앙은행에 금을 예금을 해놓은 거거든요.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가 나와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관한 것보다 거기 보관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는 측면도 있고 예금을 해놨으니까 이자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금은 그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가려고.
왜?
저는 해외 가서 오면 돈이
없는데. 그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막, 그거는 그 사람들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막, 나라 팔아먹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니까, 그건 좀 그렇고요. 나라 밖에 내놓는 것도 문제가 되고, 현재 우리나라 어려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은행에다가 안 맡겨놔놓고 집안에 보관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린 또 힘들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예를 들어서, 이, 아무런 위력이 없는 달러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맡겨버려야 이게 우리나라가 외환을 이만큼 보유하고 있다가 되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외환 보유에 안 들어갑니다. 힘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나 이럴 때에 활용을 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 돈, 이거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제발 꺼내가지고 은행에 맡겨라. 이 지금 이 판국입니다. 그럼 그건 다른 얘기니까 놔두고요. 제가 지금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폐는 만약에 금이 없다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구약에 그 많은 짐승들이요, 그게 지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그 재물이나 짐승 때문이 아니고 그게 지폐면 진짜 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짐승들이 희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금이라면 구약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죽음은 지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는데도 그렇게 어떻게 해서 죄 용서를 받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몰랐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받으셨느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을 따라 행한 것은 그것이 곧 예수 믿는 일이었다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 그 제사의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제사 지낼 때마다 그걸 이해한 사람은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돌아가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그게 제사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진짜 재물이 왔거든요. 이제는 금을 유통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그 지폐가 더 이상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진짜 재물이 오셨기 때문이고 이 재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인 재물이냐를 설명하는 게 히브리스잖아요.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다 끝내버린 예수님이 진짜 산 재물이고 재물이다. 그걸 우리가 히브리스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구약시대에 드렸던 이 험한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느냐? 안 드려도 되죠? 누구 덕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다고 말할 때도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는 걸 고백함으로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 믿는다는 고백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짐승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던 그것을 오늘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요 참석하실 때마다 내가 구약에 우리 제사장들이 짐승을 끌어가서 제사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배 참석하시면 은혜가 많이 될 겁니다. 와 이렇게 기노 흘리다 보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니까 내가 소 한 마리 잡는다고 치면 양 한 마리 잡는다고 치면 그런 고생 안 해도 내가 이렇게 간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이제 이리 잘 생각을 안 하니까, 예배는 그냥 막 형식적으로 아니면요, 시간 돼서 드리는 거니까, 이런데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가니까 예배가 힘들고 지루하고 이래 되는 것이고요. 정말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되도록 하면 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이래서 우리 죄 용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배 참석이요, 기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가야지. 예수님께서 그래 안 돌아가셨다면 나 지금 뭔 짓 해야 되는데를 생각을 해보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하고 가야 되고요. 단지 이제 예배 시간 갈래니까 지겨워지고 힘들고 이래 실정이 나게 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간혹 이게 이제 목사님들한테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깊이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정돈해가 이럴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목사님 몫이고요. 우리 몫은 그렇거나 말거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감격은 항상 우리 평생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전에 교수 아파트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 레위기 1장 이걸 설명하면서 예배가 이런 겁니다 하고 딱 난 다음에 저번에 기억나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인은 북부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신랑은 따라가지고 끌려다니던 신랑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서 국민은행 하시다고. 어느 날 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부부가 같이 오도록 했는데 이 신랑이 잘 안 와요. 어쩌다가 한번 왔는데 오던 첫날이 레위기 1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부인이 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신랑이요 지난주에 샤워하고 예배 가서 눈 뜨고 예배 드렸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하는 얘기가 은행 근무를 하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면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하루 종일 술에 쩔어가지고요. 국민은행 옆 방에 있는 사람 중에 1번, 2번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1번 애주가랍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토요일 하루 종일 술에 쩔어가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간다고 깨우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 따라간답니다. 흐리멍덩한 정신으로 가가지고 설교 시간에 내내 졸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레위기 1장 예배가 뭐냐를 딱 듣고 나더니요. 주일 아침에 딱 깨우더랍니다. 먼저 일어나서 세수하고 딱 하고 눈뜨고 예배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공부했는가 그랬는데 참 아쉬운 거는 이분이 능력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경상북도에서 2명 뽑는데 뽑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막 은행에 사표 내버리고요. 대구로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대구 삼덕교회죠. 삼덕교회 도서관을 맡아가지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한참 들리다가 요즘은 소식이 끊어졌는데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배가 뭐냐에 대한 인식이 딱 드니까 술 딱 깨고 샤워하고 예배 시간에 눈뜨고 예배 드렸다는 얘기죠. 이게 한 번에 끝일 얘기가 아니고 우린 예배라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이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요. 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올라가는 이 향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자꾸 표현하거든요. 그거 진짜 향기 있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고기 맛을 아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받으신다는 의미이지. 예. 그런 의미예요.
그게 결국은 예. 짐승 자체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재물 자체가 아니죠. 예. 그것이 하나님에게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은요. 내가 사랑했던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 독생자가 대신 희생을 한 그 감격이 거기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향기롭게 보이는 겁니다. 절대 고기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기 맛 잘 모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니까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짐승은요. 암컷, 수컷.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죠. 고기 맛 아는 사람은 수컷보다가 암컷이죠. 고깃집 하는데 전에 저 이동이 있었잖아요. 암소 한 마리. 이러면 손님들 갈 거예요. 그 옆에다가 사람 차려보시죠. 황소 한 마리. 고깃집이 두 개 열었는데 하나는 암소 한 마리고요. 이쪽에는 황소 한 마리. 어느 집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암소 고기는 부드러울 것 같고 황소 한 마리는요. 질길 것 같아서 그 느낌상 그 황소 한 마리 안 갈깁니다. 고옆집에 돼지고깃집 열렸던데 이름이요? 시집 못 간 암돼지 뭐야? 시집 못 간 암돼지. 그거 괜찮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기 먹으러 갈 긴데 그 옆에 장가 못 간 그러면 그 손님들 가겠어요 그거?
호기심으로.
아, 글쎄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죠. 아 뭐 그럴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럴 때 맛있으면 정말로 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고기가 부드럽고 어쩌고 하면 전부 암송아지 암 이나가지 이거 왜 하나님 자꾸 수소 찾나 이 말이에요. 수컷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평소 실력을 합시다. 제사에 암컷이 쓰이는 수도 있나요? 제사에 암소를 쓰는 경우가 있나요?
모르고 쓰잖아요.
예? 모르고요. 그걸 딱 큰일 날라고요.
네,
예. 예. 베세메스 간 거는 그 특별한 케이스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할 때에 암소를 쓰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화목제는 암소를 씁니다. 화목제 다른 제사를 지낸 제물은요 전부 태워 없애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긴 합니다. 화목제 제물은요 태워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감사해야 될 게 레위기를 보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전부 내장입니다. 내장하고 기름치만 불에 태워요. 살코기는요? 제사 지낸 사람과 제사 지낸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어요. 쉽게 말하면 잔치하는 겁니다. 살코기는 사람들에게 주고, 내장하고 기름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화목제입니다. 이 인간들이 이래도 되나?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 고기 구워가지고 몸통은 나하고 마누라하고 아들 먹이고 대가리하고 꽁지만 잘라가지고 집에 어른 한번 갖다 드려보세요. 죽으려고. 아니 그래 화목제라고 드려가지고 기름치하고 내장은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살코기는 전부 나눠 먹어요. 자기끼리. 그때 고기는 암소입니다. 하나님 화 안 내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그래. 그건 또 성질 나쁜 하나님 같은 뭐 말하는지 압니까? 그런다고 그러냐 이리 나오면요? 가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놔주고 좋은 거는 누구 먹고 캤는데 그랬다가는요. 그런다고 그러냐 이리 나오면 그것도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쟁이 아니시다.
그런 때는 또 그런 구절을 써. 왜 그때만 암소를 써도 좋다고 하셨는지는 뭐 분명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짐작컨대요. 제사 지낼 때 계속 수소만 다 써버리면 나중에 수소 심할라고 뭐하노? 그런 거 혹 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제는요. 암수, 남녀 구별 안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 싶습니다. 제가 받는 느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남녀 구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화목할 때는 남녀 구별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제사에 수컷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에서는 그런 거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향기롭다고 말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데는 그 고기 자체가 아니고 이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늘 거기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제일 약한 게요. 독생자의 이거요. 제일 약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지칭하는 말 중에 중보자라는 말을 쓰죠. 중보자 혹은 대언자.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옆에 예수님께서 서가지고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이 말 한마디면요. 모든 죄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중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정돈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을요, 자녀로, 그리고 대등하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겁니다. 배신하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 취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내고 싶은 마음이 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죽는다 했으니까 죽긴 죽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 결국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화해의 조건으로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죽는 겁니다. 이걸 찬찬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고 귀하게 대접을 했고 또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이걸 따로 설명을 한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덧붙여가지고 간단하게 매듭을 지어야 할 건지를 생각을 좀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람이 죽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니, 달리 말하면 필연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건 이건 사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건요? 하나님에게 죽음이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죽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요? 이건 여러분 그냥 조용할 때 생각을 좀 하고 많이 느껴보세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죽을 수 없는 분에게 죽음이란 게 왔다는 거는요? 사람이 죽는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저 일본에 가서 죽은 한국 청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수인? 이수연? 이수인?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충격을 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뭐야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조선 사람들 좀 질이 낮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저 질 낮은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했느냐. 저 질이 낮은 게 아니네. 이런 충격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것도 이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데요.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었다는 거는요.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보셔요. 우리 집 아가 학교 가서 한 대 맞고 오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야 뭐 내한테도 맞을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도 맞을 수 있고 하다 보면 친구들한테도 맞을 수도 있는 얘기죠. 그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아들이 학교 가서 한 대 맞고 왔으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그게 있을 수 있나요?
있어야 돼.
아, 옛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박 대통령 아들 누군가를 야단을 쳤다가 불리간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 돼요. 그거는요, 엄청나게 복을 받든지 아니면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 아들을 함부로 팼다? 옛날에 무서운 시절에 뭐 대통령까지 갈 거 없고 저 뭐고 대통령까지 갈 거 없고요 저 뭐라 그러나 옛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누구 저 어머니 회 회장 아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교사가 위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이런 걸 이렇게 그 더듬어 가지고 죽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죽는다 이게 불가능한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꼭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이런 생각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 혼자 겨우 혼자서 그거 다 할 수 있느냐 그 죄를 다 사할 수 있겠느냐 그리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할 만큼 그게 그 정말 큰 일이겠느냐를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올림픽 같은 데 나가지고요. 동메달 100개가 메달 1개를 못 이겨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선고에 따라서 어차피 죽도록 돼 있던 인간 전부가 다 죽어도요. 하나님 아들 한 분의 죽음에 못 당합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나 우리가 죽는 거나 여기에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때로는 감동이 덜 할지도 모르지만 조용할 때 심심할 때 잠 안 오거든요. 그거 어떻게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죽음이 없는 하나님에게 죽음이 왔다는 게 이게 얼마만큼 큰 희생인지 저도 이거 평소에 생각은 좀 이리저리 느낌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낼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다시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희생하셨고 그 희생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일이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과를 하게 되면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게 따로따로 분리 안 하고 예를 들면 얘기가 하나 묶여지는 셈인데 이 관계를 통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를 설명해내는 아마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평생에 이런 감격을 지니고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